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해가 지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드셔서 묻히셨다가 오늘 새벽 시간에 시간은 모르지만 해뜨기 전 미명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손 안 드시는 분은 안 믿어요? 예, 다 드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지금 손 드셨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보셨냐고요? 보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 이상하잖아요? 예. 우리가 두 가지 때문에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내가 보지 않고 말로 듣고 믿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특별히 중대한 진리는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믿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경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믿는 우리는 그 말씀을 또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끝까지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믿게 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겁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건 가짜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무진애를 썼어요. 무진애를 썼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매너라는 그 영화를 잘 알죠. 그 매너라는 영화를 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그 예수쟁이들이 예수님 뭐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뭐 이게 허튼 소리를 하는데 그 장군 출신이에요. 장군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퇴역하고 나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거 이제 죽기까지 이거를 깊이 연구해가지고 내가 이걸 증명을 해야 되겠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로 성경을 연구하고 이것을 연구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시작된 동기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과연 부활했다는 결론이었어. 그래서 그 쓴 게 베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썼지만 2000년 동안 애썼지만 아무도 아직도 확실하게 설득력 있게 증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의 석가모니는 주전 563년에 태어나가지고 주전 483년에 죽어가지고 그가 죽자 그의 유골을 8개로 나눴어요. 그 뼈를 8개로 나눠가지고 여덟 부족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뼈를 사리탑에 보관해가지고 오늘까지도 그 8개의 사리탑이 들어있는 그것이 불교의 성지가 되어 있어요. 그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해요? 석가모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걸 의미해요? 영원히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예,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살을 못했어요.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슬람의 교주 마호메트도 주후 570년에 출생해서 632년에 죽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그의 무덤은 온갖 보석들과 뭐 이런 걸 치장을 하고 그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무슬림들의 최대 성지예요. 그래서 그 라마단 기간 동안은 무려 몇백만의 그 무슬림들이 모여가지고 그 마호메트의 무덤을 빙빙 돌면서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매년마다 많은 사람들이 밟혀 죽고 그래요. 뭘 의미해요? 마호메트이 살았다는 게 죽었다는 게 죽고 다시 살지 못했다는 게. 그런데 예수님만 무덤이 없어. 예수님만 무덤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왜 무덤이 없느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요 또한 성경학자인 누구예요? 사도바울. 사도바울 이상의 성경학자가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최고의 성경학자이면서 또한 전도자인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오늘 첫 번째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밑에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나의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1절과 2절에서.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학자, 목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우리 몸의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에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부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부활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이 믿는 부활하고 다른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죽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식교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대요. 그 부활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예수님 부활한 거 자기네들도 믿는데요. 그러니까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돼. 똑바로. 부활이란 말이 같다고 그래서 아,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많은 신학자와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데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육체를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고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 응?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며 믿지 않는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과 목사라고 하면서 신학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꼭 같은 이단이에요. 말이 신학자고 말이 목사지. 전혀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성경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그냥 포장만 해서 그 안에 뭘 넣었어요? 독을 넣었어요. 독. 그런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될 그런 절대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데 자기가 부활한다는 게 더구나 믿을 수가 없죠. 왜 안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들을 때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 아주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자, 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신앙 백과사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부활신앙 백과사전. 백과사전은 뭐예요? A부터 Z까지. 그거 보면 뭐든지 다 있죠. 부활에 관한 한 고린도전서 15장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대답이 다 있어요. 대답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신앙 백과사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그 성경 구절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신앙 백과사전이라고 제가 그 15장 전체를 이렇게 분해해서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그 개요만 한번 보겠어요. 다 가지고 계시죠? 개요만 한번 보겠어요. 1번 1절에서 11절은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1절로 4절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심.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5절로 11절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증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12절로 22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도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세 번째는 23절로 34절에 부활의 순서와 때, 그러면 부활할 때 어느 때 부활하게 되고 어떤 순서로 부활하게 되느냐. 근데 네 번째 대지는 35절로 49절에 부활의 이치와 부활의 몸. 어떻게 부활하느냐? 도대체 사람이 죽었다 다시 부활한다는 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래서 35절로 41절에서는 부활의 이치에 대해 설명하고 42절로 49절에서는 이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고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대지 50절에서 58절에서는 부활의 승전가를 부르고 그리고 마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을 해야 그 다음에 언제 부활하고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부활을 왜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믿지 않는데 뭐 그런 거 아무리 설명해 소용이 없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을 언급을 해요. 우리 두 번째 성경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12번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본 것까지 하면은 정확하게 12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다 이제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적어도 500명 이상이에요. 500명 이상인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 중에 몇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 부활이 의심스러우면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스러우면 그 사람들을 삼자대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거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봐라. 예수님의 부활한 그 부활을 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 이상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너희들 부인하냐? 믿지 않느냐? 그 말이죠. 자, 오늘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한 사람들이 다 죽고 있어요? 없어요? 다 죽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가 없어. 다 죽었으니까. 사도 바울 당시는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먼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놓은 후에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즉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가? 부활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에 대해서 세 번째 성경 구절 간단히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 그 목적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려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첫 열매,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그 밑에 나오지만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말하는 영생의 열매. 다시 죽음이 없는, 다시 죽지 않는, 부활하고 나서는 그 예수님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 후에는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과 육체가 다시 죽지 않는 그러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게, 부활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제 대답하실 수 있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혼도 육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는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리콜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미라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미라는 하나예요. 첫 열매, 첫 열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의 미라는 하나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열매 속에는 무한대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밀알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이제 하나의 밀알에서 싹이 나가지고 그 밀알 그이 자라서 뭐가 생겨? 예? 그 송이가 생기죠. 예? 근데 그게 평균 그 하나의 밀알에서 자란 그 밀 이삭이 30개에서 50개의 밀알이 달린답니다.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씀하신 그냥 예수님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곡식은 30배, 어떤 곡식은 60배, 어떤 곡식은 100배 이렇게 맺히는데 밀알은 30배에서 50배 알이 이렇게 생긴다고 한 알의 밀알을. 그런데 여러분 이 50개의 밀알을 하나 심어서 자란 거를 그 밀알을 다시 심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몇 개의 밀알이 생길까요? 계산해 보니까 2,500개의 밀알이 생겨. 두 번째로 다시 심으면 2,500개를 다시 심으니까 몇 개의 밀알이 생기냐면은 12만 5천 개가 생겨. 12만 5천 개를 세 번째로 다시 생기니까 몇 개가 생길까요? 625만 개가 생겨요. 여러분, 세 번만 건너가면 한 알의 밀알이 625만 개가 돼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무한대의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치를 이제 생각 하실 수 있겠어요? 아실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수많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고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죽어도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그런 부활이 확실하다면 여기까지 논증에 대해서 바울의 논증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확실하다면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언제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우리 네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은 뭐냐면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둠 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를 사단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루었던 그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완결이 되는 게 언제 되느냐? 완성이 아니라 완성은 이미 됐어요. 완결이라는 말하고 완성이라는 말하고 좀 달라요. 완결. 어떤 일을 완결할 때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완결이 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사단의 권세 잡은 자들이 완전히 영원히 멸망되는 날인데 그때 부활한다고 그러죠. 그때. 근데 첫 번째 누가 부활해요? 예수님이 부활해요. 예수님 부활은 이미 있었어요.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그와 함께 붙은 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 세 번째 부활은 뭐예요? 그 후에 나중에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활은 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부활. 자, 계시록 말씀대로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는 때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활하는 시점이에요. 자, 이때 예수를 믿는 성도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부활하게 되는데 성도들은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대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런데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불신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애쓰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악인들이 가는 부활이, 악인들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면 그냥 죽으면 끝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 그 다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죠. 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대심판이 없다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성경 구절 읽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심판과 부활에 대해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언제? 주님의 재림의 때.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래요. 선한 일이라는 게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선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선한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악이에요. 최고의 죄는 뭐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죄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무슨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용서하시잖아요. 이게 악한 일이에요. 최고의 악한 일은 뭐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최고의 악한 자는 예수 안 믿는 자가 최고의 악한 자.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장차 성도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여섯 번째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 여기서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설명 안 하겠어요. 나중에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하겠고,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은 다 사라지고 어떤 몸?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몸은 그런 몸이에요. 자, 이거를 다시 계시록에서 설명을 했어요. 천국을 묘사한 계시록에서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말을 했는데, 우리 일곱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들어갈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죄가 뭐예요? 두려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제일 큰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하나도 용서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해요. 오늘 장로님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 말이 있으면 있죠. 골로새서 2장 그 십몇 절에 14절인가 보면 다 지우셨다. 도말하셨다. 다 지워버렸어요. 없어요. 없어.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의를 가장 크게 기뻐하며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죠.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중요하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이 없었으면? 부활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행하다가 완결이 못되고 중간에서 그냥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뭐예요? 완결의 완성. 부활이라는 점을 딱 찍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사람의 몸을 오신 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것이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지 못했다.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 한잔하게 끝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결과가 이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이 가장 기쁜 거예요. 가장 기쁜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최대의 소망인 거예요. 최대의 소망.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진리 등대에 순교사와 핍박받고 순교한 순교자들의 역사의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비참해요. 사자들이 찢어 죽이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이 사나운 개들을 풀어가 사냥개들을 풀어가지고 사냥개들이 짐승인 줄 알고 달라붙어가지고 다 물어뜯게 하고 그 다음에 내로 붙은 사람은 자기가 연애 잔치를 하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무 기둥에서 다 묶어가지고 거기다 기름 부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횃불로 썼어요. 나 그 냄새가 나서 그 뭐 그 옆에서 뭐 음식 먹고 뭐 술 먹고 그거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잔인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주님을 배반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도하면서 죽었어요. 오히려 찬송하면서 죽었어요. 감사하면서 죽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순교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순교 못해요. 지금 한국에서 침몰한 우리 뉴스에 아주 그냥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하나 톡톡히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 한국은 배 하나 뒤집으면 다 뒤집어지는구나. 난 그런 교훈을 분명히 받았으리라고 봐요. 배 하나 뒤집으니까 한국은 온 세상이 다 뒤집어져 다 올스톱이야. 참 그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좀 초연한 게 있어야 되는데 정치하는 분들도 사회 지도자들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초연한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유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아픔인 거를 저희도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만 그러나 배 하나 뒤집어졌다고 그랬어.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올스톱 되고 뒤집어지는 거. 뭔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 근데 그 가족들은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느냐? 왜 그래요?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물속에 빠져 죽어도 그냥 건져만 내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할까요? 안 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다들 느긋하게 그래도 뭐 좀 금방 보고 싶지만은 좀 기다리면 다시 이제 뭐 살려서 이제 다시 만날 테니까 아마 점잖하게 다들 아주 그냥 점잖게 다들 기다릴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난리를 쳐요? 다시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음 때문에 그런 게 죽음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최대의 원수예요. 그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예요? 바로 죽음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멸망당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죽음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증거한 후에 너무나 감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사망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사망아, 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괴롭히고 넘어뜨리려는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부활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졌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두 번째,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세 번째, 58절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 세 가지 부탁했는데 뭐예요?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라. 맡은 일이야.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부활신앙에 견고하게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애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